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를 딱 펼쳤을 때요. 거기서 마주하는 첫 번째 죽음이 평화롭게 잠드는 자연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죠.
맞아요. 그것도 친형제 사이에서 그 신에게 바친 재물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잔혹한 폭력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래된 역사 속의 최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달착륙 같은 위대한 성취를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낭만적인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가 기록한 인류의 첫 죽음은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냅니다. 사실 이 지점이 이 고대 텍스트가 가진 아주 서늘한 매력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종종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단순한 질투 이야기로 가볍게 듣고 넘기던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요.
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리와 책임의 본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무거운 신학적 문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읽기가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얕은 정보가 아니라 세상의 근원을 다루는 깊이 있는 지식을 갈망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로버트 바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록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숨겨진 거절당한 재물의 미스터리,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신성한 정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뼈대를 해체해 볼 겁니다.
이 바노이 교수의 강의록이 참 훌륭한 이유가요. 이 텍스트를 그저 고대인들의 사건 사고 기록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심리 드라마로 접근한다는 점이죠.
네. 분노가 어떻게 인간을 잠식하는지, 또 신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주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짚어보는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서사를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신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했었죠.
그런데 그 경고 이후에 인류가 맞이한 물리적인 첫 죽음이 뭐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살해였다는 사실이 참 서늘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재물 거절이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죠. 근데 결과는 한쪽의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가인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이게 되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신이 분노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중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절대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자리죠. 반역죄를 저지른 가문이 절대 군주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마치 두 직원이 똑같은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한 명은 극찬하고 다른 한 명을 해고한 상황 같지 않나요? 대체 왜 가인의 재물은 거절당한 걸까요?
사전에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양의 피를 바쳐야지 곡식은 안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미리 주어졌던 건가요?
그게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핵심 질문입니다. 텍스트 자체만 보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아, 전혀 없군요.
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신이 가죽옷을 쥐어 입히신 사건을 희생제사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동물의 피를 흘리는 방식이 그때 은연중에 지시되었을 거라는 추측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간을 읽으려는 시도지 텍스트에 명시된 규칙은 아닙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학자들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가노이 교수의 자료를 보면 이 모호한 침묵을 두고 신학계의 두 거장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비비 워필드와 존 머레이입니다.
제사의 본질에 대한 두 분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종교적 행위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는 아주 철학적인 차이인데요. 먼저 워필드는 재물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도 봤어요.
아, 고기냐, 곡식이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인간의 내면적 태도라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속죄적 이론과 선물적 이론입니다.
용어가 좀 묵직한데, 속죄적 이론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겠죠? 그럼 선물적 이론은요? 조공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워필드는 가인이 바로 그 선물적 태도로 나왔다는 거죠. 힘이 센 상위 존재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조공처럼요.
아, 의무적으로 바치는 세금처럼요? 반면에 아벨은 달랐다는 거네요?
네, 아벨은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인지하고 절박한 속주의 마음을 담아 바친 겁니다. 워필드에 따르면 이건 인간의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 때문이군요.
네. 인간의 낮아짐에 신이 응답해서 몸을 굽힌 사건이라는 거죠.
와, 그 해석 정말 아름답네요. 규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만함과 절박함의 차이였다는 거군요. 그럼 존 노레이는 완전히 다른 쪽인가요?
네. 모레이는 내면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재물의 종류 역시 결정적인 합격 요인이었다고 강하게 반론합니다.
종류 자체가 중요했다고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더 나은 제사라는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신이 변덕스럽게 선택한 게 아니라 텍스트엔 생략됐지만 이전에 요구된 적절한 규격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 아벨은 정확히 그 규칙에 순종하는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머레이의 해석이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해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으신가요?
약간 관료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네, 마음은 알겠는데 양식이 규격에 안 맞으니 기각이다. 이러는 깐깐한 심사위원 같잖아요. 워필드의 관점이 훨씬 영적 본질을 꿰뚫은 것 같은데 모레이는 너무 규칙 지상주의 아닌가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레이를 방어해보자면 단순히 규칙 준수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절대자 앞에서 자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계시된 방식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높은 형태의 믿음이라고 본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방식에 따르는 철저한 순종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텍스트가 어느 한쪽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어의 교수도 판단을 유보했고요.
정답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살아 숨쉴 수 있었군요. 자, 그럼 거절당한 직후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가인은 폭력이 터지기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이 됩니다.
모멸감으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죠.
4장 7절의 경고를 던집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구절에 엄청난 번역의 비밀이 있다고요.
네,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번역하기 까다로운 난제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인 하타트가 아주 기막힌 중의성을 가집니다.
중의성이요?
죄로도 번역될 수 있고 동시에 속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양, 즉 속죄제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죄라는 단어와 속죄제물이 원어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럼 문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속죄를 위한 희생양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 게 애킨슨이란 학자입니다. 이 문장을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로 해석했죠.
실패했지만 신이 희생양을 미리 준비해뒀다는 건가요?
네. 문 앞에 양이 있으니 저곳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자비로운 초대로 번역한 겁니다.
와, 저는 애킨슨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실패한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이야기 결이 확 달라지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왜 이걸 채택 안 하는 건가요?
치명적인 문법적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의 원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거든요.
아, 앞을 속죄제로 반역하면 뒤에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붕 떠버리네요.
그렇죠. 희생양이 가인을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킨슨은 억지로 이 대명사를 동생 아벨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살해에 찬 가인한테 갑자기 아벨의 복종을 이야기한다고요. 문맥이 산으로 가네요.
네,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우이 교수도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거군요. 이 번역대로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훨씬 서늘하고 압도적인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건 맹수들이 사냥감을 덮치기 직적에 바짝 웅크린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거든요.
단순한 찌질한 질투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문벗께서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도사리는 치명적인 포식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신은 그럼에도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호러 영화의 한정면 같네요. 굶주린 괴물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괴물에게 먹힐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이길 힘도 있다. 거대한 자유의지와 책임을 한 분장으로 들이미는 거군요.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죠. 감정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도 방문 앞에 맹수를 통제하는 건 내 책임이라는 묵직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죠. 근데 좀 물리적인 살인보다 그 직후 가인의 태도가 훨씬 더 섬뜩했어요. 신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최악의 반문이었죠.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화했는지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도 핑계를 대긴 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긴 했지만 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가인은 노골적으로 진실을 부인하며 반항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연대감을 아예 끊어버린 거군요. 이 엄청난 기만의 대가로 최초의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담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 본인이 직접 표적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인에 이르러서 인간 자신이 직접 저주라는 단어의 표적이 됩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방랑자가 될 거라는 끔찍한 선언이요.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땅이 효력을 잃는 건 생존 기반을 완전히 박탈당한 사용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종서구라 공성속에 바로 그 지점에서 논리가 좀 부딪힙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아하실 텐데요. 가인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범이잖아요. 왜 즉각적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예리하게 모순을 짚어내셨습니다.
방랑자로 추방해놓고 사람들이 죽일까봐 떠는 가인한테 안 죽게 표까지 주시잖아요. 살인자에게 방어막을 씌워준다니 너무 모순적인 처사 아닙니까?
반호희 교수는 여기서 인류사회의 거시적인 역사를 짚어냅니다. 공적인 사형 제도는 창세기 9장, 즉 홍수 이후에나 정부의 형태로 도입되거든요.
아,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사법체계가 전혀 없었군요.
공권력이 없는데 살인이 벌어지면 사적 복수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도 그 사적 복수의 연쇄골이었고요.
피해 복수가 시작되면 인류가 스스로 멸망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사적 복수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신의 보호장치이자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으리라는 것도 진짜 7명의 목숨을 뜻하는 게 아니겠네요.
신의 완전한 복수, 즉 재판장의 권한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충만한 심판의 선언이죠. 사적 복수가 무한정 번지는 걸 차단하신 겁니다.
악인과 선인이 역사 속에서 함께 섞여 발전하도록 허용하신 거대한 구속사의 청사진이군요. 사적 복수를 막아 인류 전체의 자멸을 막았다니 정말 거시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맞아요. 가인이 방랑하다가 에녹이란 도시를 세우고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누구라도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이 터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부분이죠.
지구상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전부였는데 아내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역사책 있는데 한 제국이 통째로 빠진 기분이에요.
대홍수 이전의 수학이라 보듯 내는 문제인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꼼꼼히 보면 가인의 아내 역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수많은 후손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적 추론입니다.
아, 성경이 인구조사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인구가 도시를 세울 만큼 늘어나려면요.
창세기 5장의 나이 기록이 단서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무려 130세였어요. 가인의 살인 시점부터 셋이 태어나기까지 최소 10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100년이라는 엄청난 공백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놀랍지 않나요?
100년이면 5세대가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시간입니다. 게다가 아담은 930년을 살며 수많은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 텍스트에 엄청난 숫자의 자녀들과 세대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고대 성경의 기록자들은 인구 총조사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이건 구속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인물만 압축적으로 기록한 신학적 역사거든요. 우리는 생략된 행관을 읽는 비판적 사고를 발휘해야 합니다.
명단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다. 텍스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신학적 렌즈라는 걸 기억하니 아주 명쾌하게 풀리네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깊고 치열했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반호희 교수의 강의록을 통해 참 많은 사유의 조각들을 맞춰보았죠.
네, 워필드와 머레이의 팽팽한 논쟁으로 제사의 참된 의미도 고민해봤고요. 문 앞에 엎드린 죄라는 괴물과의 섬뜩한 심리전, 또 형벌과 보호의 역설, 생략된 인구 증가라는 논리적 퍼즐까지 짚어봤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지만 그것이 들춰내는 인간의 민낯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남 탓을 하며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 말이죠.
맞습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선명한 거울 같죠.
네, 우리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가인이 차갑게 뱉었던 대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타인과의 연결을 완벽히 끊어버린 선언이었죠.
만약 죄라는 괴물이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와 연결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관계의 책임을 저버린 채 단절해버리는 그 서늘한 이기심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면 말입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그 굶주린 괴물이 지금 우리 방문 앞에도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입니다.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사유의 공간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갈증이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